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토요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18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현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양국의 이날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 측에서는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참석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신장, 홍콩, 타이완, 대미 사이버 공격, 미 동맹들에 대한 경제적 강압 등 중국의 행위에 대한 미국의 깊은 우려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중국의 행위가 국제사회 안정을 유지해온 규칙에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양제츠 정치국원은 미국의 쇠퇴하는 민주주의와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외교와 무역정책 등을 거론하며 반박했습니다. 또 미국은 다른 나라를 압박하기 위해 군사력과 금융지배권을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18일 두 차례 만난 데 이어 19일 한 차례 더 회담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들에게 48시간 안에 철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19일 북한의 단교 선언에 대응해 이같이 조처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19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성명에서 미국의 강박에 굴복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특대형 적대 행위를 감행한 말레이시아 외교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또 말레이시아 당국은 무고한 우리 국민을 범죄자로 매도해 끝끝내 미국에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용납 못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말레이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단교 조처는 비건설적이며 비우호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 주재 대사관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유럽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19일 블링컨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나토 외무장관과 유럽연합 관계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외무장관들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기후변화, 사이버, 에너지 안보, 스타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전염병과 경제회복, 민주주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의 공동의지에 대한 동맹국들과 유럽 파트너들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와 통화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통화에서 양국이 추구하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반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미한 간 기후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양측 협의 채널도 가동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한 존 케리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특사를 맡고 있습니다. 간첩 혐의로 중국에 체포된 두 캐나다인이 2주에 걸쳐 법원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양국의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마크 가르노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17일 성명에서 베이징 주재 대사관에서 통보받았다면서 재판 날짜는 오는 19일과 22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르노 장관은 우리는 이번 구속이 자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절차를 둘러싼 투명성 부족으로 여전히 깊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WTO가 19일 밝혔습니다. 앞서 오바마 전 행정부는 한국의 철권과 변압기에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경찰 당국은 지난 16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동기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찰스 햄트 애틀랜타시 경찰국 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 도스틴 국방장관의 일본과 한국 순방이 동맹을 강화하고 협력을 강조하는 등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 도스틴 국방장관의 이번 일본과 한국 순방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르면 휴존에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 흐리고 새벽부터 내일 밤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0cm,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 도스틴 국방장관의 일본과 한국 순방이 동맹을 강화하고 협력을 강조하는 등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불법이며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일본과 한국 방문 중 긍정적인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Secretary Blinken and Secretary Austin had positive meetings in Tokyo and Seoul from March 15th through 18th.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8일 전화 브리핑에서 두 장관의 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을 촉진하는 협력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외교장관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으며 이후 외교와 국방장관이 동시에 만나는 이른바 2+2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두 장관은 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과 양자와 미한일 3국 공조, 중국 문제 등에 대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북한 문제 해결 의지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North Korea's WMD programs as reflected in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re unlawful.
포터 부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한 미국과 달리 한국 측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한 BOE의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 대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은 불법이며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긴장을 줄이고 완전한 외교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북한 측에 여러 차례 접촉했고 이는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북한과의 접촉을 계속 시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북 정책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Again, that we're conducting a thorough interagency review of our policy towards North Korea, which includes evaluating all options available to address.
미국은 이웃 나라들과 더 넓은 국제 사회에 대한 북한의 증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선택지를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 철저한 부처 간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란 겁니다. 이어 정부 전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하고 연구기관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체계적이고 구체화된 정책 검토 작업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다면서 이전 행정부의 몇몇 인사들을 포함해 북한 정책에 관여했던 많은 전직 정부 관리와 협의했다고 포터 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포터 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핵활동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 도스틴 국방장관의 이번 일본과 한국 순방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전개될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의 초석을 잘 마련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가 목표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인상적이었다고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이 18일 VOA에 말했습니다.
I think it was quite successful and frankly impressive because this was their first
effort to take a lot of ideas that have been circulating around among a lot of people, senior people.
매닝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지난 몇 년간 기고문을 통해 밝힌 외교정책 구상, 대중국 구상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각각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아시아 정책의 세부 내용이 더 입안돼야 하지만 이번 순방을 통해 미국이 아시아와 관련된 여러 의제를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정치적, 외교적 초석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석좌는 미국이 이번 순방을 통해 고위급에서 아시아 지역에 다시 관여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해 강력한 외교의 위치에서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Both joint statements in Tokyo and Seoul were strong reaffirmations of the alliance. Both are forward-looking statements, robust desire for commitment.
크로닌 석좌는 일본과 한국에서 발표된 공동 성명들은 진취적이었고 동맹 관계를 강력히 재확인했다며 미국이 이번 순방을 통해 상징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 외교안보 수장의 아시아 순방의 목표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해 미한일 삼각공조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특히 미국이 이번 순방을 통해 북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failure of the Trump administration to insist on more expansive language such as in the 1992 Inter-Korean Nuclear Agreement or the September 2005
트럼프 정부 때 한반도 비핵화라는 북한의 표현을 받아들였지만 바이든 정부가 이를 돌이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대 제네바 핵협상과 미사일 협상 등에 나섰던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미국이 이번 순방을 통해 북한과 다시 관여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When it states the formulation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hat it's doing is expressing its view that the central issue to the United States
아이론 전 특보는 블링컨 장관이 북한 비핵화를 언급한 데 대해 제재 해제나 소위 적대 정책 등 북한의 우려를 해소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가 미국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진전될수록 미국이 북한의 일방적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론 전 특보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대북 적대 정책이 철회돼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새로울 것이 없다며 임시 변통적 성명이었고 북한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끝날 때까지 관망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북한이 만나자는 미국의 비공개 제안에 공개적으로 답했다며 북한이 원하는 조건에 따라서만 만날 의향이 있다는 것을 공개리에 밝혀 협상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싱가포르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보였던 입장에서도 후퇴해 2019년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미국의 새로운 셈법을 요구한 입장을 견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ere's really not a foundation upon which to pursue a negotiating proces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except on North Korean terms.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의 조건을 맞춰주지 않으면 미북 협상이 전개될 수 있는 기초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방어적이며 위기 관리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블링컨 장관이 아시아 순방뿐 아니라 지난 몇 달간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말했습니다. 압박을 강화하는 방법과 외교적 인센티브를 모두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 말기의 정책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벌써 부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just to let the U.S. side know that they're not satisfied with that approach, letting both South Korea and the U.S. know that they are not impressed, that they think
블링컨 장관의 대북 접근법이 과거와 다를 바가 없으며 탐탁치 않다는 것을 미국과 한국에 알리기 위해 최 부상이 담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압박보다는 상호성에 중점을 둔 접근법을 미국이 취하길 바란다고 엄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풍계리와 동창리 등을 해체하고 미군 유해를 돌려줬지만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불만에서 북한이 협상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엄 연구원은 코로나 상황이 풀려도 현재 미북 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협상에 빨리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며 양측이 서로 압박을 통해 협상력을 강화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순방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며 동맹과 외교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부상의 담화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를 방해하고 새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폐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맥스웰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맥스웰 연구원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서 미한일 삼각공조와 관련해 긍정적인 성명들이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8일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대중국 견제와 관련해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e statements reveal that although the Quad may not be specifically mentioned and addressed, there's clearly an alignment, number one, on our values. And that's fundamental because the great power competition.
한국에서 쿼드, 즉 미국, 일본, 인도, 호주와의 4개국 협의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미국과 한국의 공통된 가치의 연대가 분명히 제시됐다는 것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중 경쟁의 핵심은 결국 권위주의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의 대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제임스 주멀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블링컨 장관이 방한 기간 중 북한 문제에 있어 어떻게 중국과 함께 협조할 것인지를 상의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 think there'll be more of a competitiv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at sometimes is challenging for Korea. But there are areas where we need to work together with China. And one of
미중 관계가 경쟁에 치우치는 상황을 한국이 때로는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미국과 한국이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바로 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블링컨 장관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관해 한국 측이 혹시 가질 수도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경청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르면 수준에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도 태평양 역내 4개국 협의체인 쿼드와 관련해 한국과 협력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핵 협상을 담당할 대북 특별대표를 이르면 수주 내에 임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을 방문 중인 18일 현지 S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된 상황에서 현재 고위급 자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 수주 내, 확실하게는 몇 달 안에 대북 특별대표가 임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 대해 묻는 질문엔 북한에서 성명이 나온 것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동맹과 협력국에서 나오는 성명이라며 대북 정책 검토를 진행하면서 동맹과 협력국의 관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도록 확실히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 제재와 압박이 여전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정책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앞서 말하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정책 검토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문제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며 특히 역내 가장 가까운 협력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블링컨 장관은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쿼드와 관련해 한국과 협력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일본과 한국과의 3자 협력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쿼드와 같은 비공식적인 역내 모임 몇 개에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신남방 적재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쿼드와 관련해서도 한국과 협력해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한 미국 하버드대 교수 논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그 논문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여성에 대한 성착취는 끔찍한 인권침해라면서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에 의한 성착취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역사적으로 어렵고 예민한 사안이 있는 것은 물론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은 과거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미국의 가까운 친구이자 협력국인 한국과 일본이 화해의 정신으로 이 사안을 다루도록 노력하기를 권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한국 K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협력할 때가 특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대북 정책을 검토하면서 한국, 일본과 협력하고 또 세 나라가 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규입니다.
성기인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한국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대북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대행은 1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정책 검토에 맨 처음부터 우리는 긴밀하게 협의해왔다며 중요한 대북정책 포괄적 검토 과정에서 한국의 의견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책 검토를 완료하기에 앞서 몇 주 동안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김 대행은 지난 17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을 수행해 한국에 도착 장관급 회담에 참여했고 블링컨 장관이 18일 중국과의 고위급 회담을 위해 미국 알래스카로 떠난 뒤에도 남아 이번에 노 본부장과 후속 실무 회담을 가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일본과 한국을 찾았습니다. 두 장관은 나흘 동안 이어진 일정 동안 한반도와 역내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요. 함지아 기자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두 장관이 동시에 한국과 일본을 찾는 게 꽤 오랜만이죠?
그렇습니다. 두 장관은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는 장관들과 회담을 갖고 2+2로 불리는 외교 국방 장관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2 플러스 2 형태 회담은 한국의 경우 5년 만에 개최된 것이고요. 미국의 국무 국방장관이 동시에 방한을 한 건 11년 만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9년 4월 워싱턴에서 2 플러스 2 회의를 개최한 이후 약 2년 만입니다.
아무래도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동시 방한 방일이다 보니까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죠.
네, 우선 양국의 2 플러스 2 회담 뒤 나온 공동 성명을 살펴보면 일본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필요성과 한국과의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데 대한 어조가 살짝 다르다는 평가도 남았군요.
네, 일본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이 공동성명에 들어갔지만 한국에선 핵 문제 등이 우선 관심사라는 점으로 표현된 게 큰 차이점입니다. 여기에 미한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측은 한반도의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북한의 비핵화를 사용한 미국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 가하는 광범위한 위험을 줄이고 북한 주민들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그 목표라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한 중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강한 입장을 밝힌 점도 화제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7일 한국 외교부 청사에서 정용 장관과 회담 전 모두 발언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The authoritarian regime in North Korea continues to commit systemic and widespread abuses against
북한의 독재 체제는 북한 주민에 대한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억압하는 이들과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블링컨 장관은 일본에선 납북자 가족들의 편지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이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과 매우 강한 결속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두 장관의 방일 방안은 세계 나라의 공조를 확고히 할 거라는 전망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일본은 여러 역사적인 사안들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국무부 당국자들은 이번 순방 이전부터 3국의 공조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동맹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맹들 간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말한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의 발언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순방 기간 중에도 이와 관련한 발언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일 기간 중 발언입니다.
We've engaged bilaterally with our Japanese and South Korean allies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We've also done it trilaterally. And that continues.
북한과 관련해 미국은 일본, 한국과 양자로 관여했으며 동시에 3자 방식으로도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자신이 판단할 때 지속적인 3자 협력 관계는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3국 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점에 있어서도 이 동맹보다 더 큰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도전에 동맹으로서 접근할 것이라며 우리가 효과적이려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강조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동맹의 역할이 부각됐다고요?
블링컨 장관뿐 아니라 백악관과 국무부도 일제히 같은 내용의 성명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을 통해 다양한 추가 압박 방식이 효과적일지, 타당한 외교적 경로가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이런 검토 작업은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 동맹과 대화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주로 어떤 내용들을 논의했나요?
네, 한국과 일본 측과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중국에 대한 문제를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일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선 오스틴 장관입니다.
We spoke on a number of issues to include our commitment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enhancing
일본 측과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더불어 모든 지역에서의 동맹 강화, 특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태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여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겁니다. 또 한국에선 현재 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 측에 전환하는 문제도 거론했는데요. 오스틴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방문 중에 북한이 몇 차례 미국을 겨냥한 담화문을 냈습니다. 이들 장관들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이었나요?
네, 블링컨 장관은 16일 일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전날 담화, 즉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비난성 발언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해당 성명을 잘 알고 있다, 이 정도로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서울에서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날 아침 공개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와 관련해 가장 흥미가 가는 건 동맹과 관련한 부분이라며 그래서 여기에 왔고 대북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목적에는 북한 문제 말고도 다른 사안들도 있었을 텐데요.
네, 대중국 공조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미한 2+2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겨왔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 및 번영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과 북핵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을 설득해 비핵화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행해지는 중국의 군사활동 강화,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했고요. 일본과 미국, 한국과 미국의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지아 기자와 함께 미국 국무 국방장관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미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소속 공동의장들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을 높이 평가하며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아미베라 하원 의원과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 공화당의 조윌슨 하원 의원과 마이크 켈리 하원 의원은 18일 공동 성명을 통해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조기 방한과 미한 2+2 회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미한 동맹은 미 국가 안보와 인도 태평양 지역 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인권과 법치에 대한 공동의 약속으로 결속된 두 나라는 국내와 영내, 그리고 전 세계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2+2 회의가 열린 것은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 회의 이후 5년 만입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해외 순방에 나서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북한은 자국민을 불법 자금 세탁 관여 혐의로 미국에 인도한 말레이시아를 비난하며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또 사건 배후에 미국의 적대시 책동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은 19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성명에서 말레이시아 당국이 17일 무고한 북한 국민을 범죄자로 매도해 끝끝내 미국에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용납 못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특대형 적대 행위를 감행한 말레이시아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가 미국에 인도한 인물은 문철명으로 미국 연방수사국은 문 씨가 대북제재를 위반해 술과 시계 등 사치품을 북한에 보냈고 유령회사를 통해 돈 세탁을 했다며 2019년 5월 말레이시아에 신병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문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말레이시아 법원은 같은 해 12월 인도를 승인했고 말레이시아 대법원은 이달 초 신병 인도 거부를 요청한 문 씨의 상고를 기각해 이를 확정했습니다. 외무성은 문 씨가 다년간 싱가포르에서 합법적인 대외 무역 활동에 종사해온 일꾼으로서 불법 자금 세척에 관여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날조이고 모략이라며 말레이시아가 입증할 만한 물증을 한 번도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송환 사건 직후 말레이시아 법기관의 주요 인물들이 현지 미국 대사의 술 좌석에 초청돼 사례금을 약속받고 무장장비 무상 제공 흥정판까지 벌여놓았다며 말레이시아 당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북한을 고립 압살하려는 미국의 적대시 책동과 말레이시아 당국의 친미 굴욕이 빚어낸 반공화국 음모 결탁의 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외무성은 쌍방 사이에 초래될 모든 후과에 대한 책임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배후 조종자이자 주범인 미국도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북한과 지난 1973년 수교한 나라입니다. 한때 북한 국적자가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할 정도의 우호국이었습니다. 이 같은 관계는 양측이 강대국에 대항하는 비동맹 외교 노선을 공유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지난 1995년 북한에 경수로를 공급하는 협정이 체결될 때도 말레이시아가 협상 무대였고 지난 2000년엔 미 북이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미사일 회담을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당한 뒤 양국은 상대국 대사를 맞추방했고 평양 주재 말레이시아 대사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후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위해 2019년 10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18자 비동맹운동회의에 참석한 당시 마하티르 모하맛 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만났으나 지난해 말레이시아 총리가 바뀌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발생하면서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입니다.
국제제재와 감시를 피하기 위한 우회로 많이 활용을 했었죠, 말레이시아를. 뭐, 사치품 같은 것도 조달했었고. 그런데 그게 지난 10년 동안 확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뭐 거의 다 중국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 김정남 살인 사건 이후로 그 말레이시아랑 거의 단교까지 갈 뻔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뭐, 양국 간의 그 외교 관계는 굉장히 소원해졌고 명시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상당히 다운그레이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북한의 우호적인 그룹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이기도 한 말레이시아와의 국교 단절로 북한의 외교적 입지가 한층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외무성의 이번 성명은 특히 북한이 미국의 접촉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해 핵 위협과 인권 문제를 거론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미북 대화 재개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교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교 단절을 선언한 것은 미국을 향해 협상을 재개하려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는 기존 주장을 보다 강력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말레이시아와의 단교를 선언하면서까지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미국에게 대북 제재와 관련됐던 자칭 등등의 공화국에 대한 일종의 적대시 정책의 일부를 화해적인 방식으로 좀 초기에 풀고 신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은 모종의 대화가 진전되기 어렵다라는 메시지의 차원에서 이거를 강하게 아마 푸시를 할 가능성은 있어요.
홍 박사는 그러나 북한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협상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 중이지만 제재 강화와 인권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거론하면서 북한이 한층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완화 카드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북한도 미국을 겨냥한 행동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대를 접고 북한이 하는 식의 그 압박을 통한 현상 변경, 그 방법을 추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첫 뭔가 단추와 첫 조치로 말레이시아와의 단교를 선포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그런 조치들의 가능성도 좀 열려 있어 보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말레이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 게 미북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가 있을 수 있다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해군과 해병대가 최신형 무인 공격기 등의 인도 태평양 영내 추가 배치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런 계획은 미군이 유무인 혼성 함대로 구성된 이른바 유령 함대를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이 스테파니 미 해군본부 연구개발 획득 담당 차관보 대행은 18일 하원 군사위 해양력 해군투사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적성국들의 진화 추세를 고려할 때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며 유무인 혼성 함대 편성 계획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은 배틀포스 2045로 불리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45년까지 총 500척으로 구성된 유무인 혼성 함대를 배치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해군과 해병대, 해안경비대는 각각의 다영역 작전 교류에 기반한 무인체계 개발과 기존 함대와의 통합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조 코트니 소위원장은 해군본부의 무인체계 계획을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무인체계 자산이 성공적인 임무 수행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One thing is clear. Unmanned assets will undoubtedly play a role in that overall number and the tools they bring to the fight.
다만 과거 연안전투함 건조개혁과 같은 비용 손실이 큰 사업에 투자하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견실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어떤 작전 요구사안을 기준으로 추진 중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스테파니 차관보 대행은 적성국들이 빠른 속도로 역량 차이를 줄이면서 미 해군과 해병대가 더 이상 해양 통제권 유지를 장담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해군과 해병대는 각군의 다영역 작전 교류에 따른 분산 해양 작전과 경쟁 수역 내 연안 작전에 기초해 수중, 수상, 지상, 공중 기반 무인 무기 체계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에릭 스미스 해병대 전투개발사령관은 현재 중부사령부에서 해병대가 운용 중인 MQ-9A 리퍼 2대에 더해 추가로 16대를 조달해 총 6개 편대를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죽음의 사신이라는 별칭을 가진 MQ-9은 최첨단 관측 표적 확보 장치가 장착돼 있어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14발 또는 GBU-12 레이저 유도탄 부발 등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지난해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살에 동원됐고 일부 언론에 따르면 주한미군에도 최근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미스 사령관은 MQ-9A는 기존보다 비행거리가 훨씬 개선된 기종이라며 향후 탑재될 체계는 기밀 사안이어서 공개적인 언급은 삼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가 조달되는 기체들은 캐나다와 미 본토, 괌, 하와이 외에도 향후 인도태평양 내 동맹 또는 우방국의 기지 내에서 운용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Friendly base, and that could be China, United States, it could be Guam, it could be Hawaii, or a partner nation.
MQ-9A의 비행거리와 작전 운용시간을 고려해 미국의 통제권이 발휘되는 영내 우방국 기지들의 전개에 운용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MQ-9A의 실시간 전장 정보 공유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연계된 해양 기반 타격 순환 체계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킬비 해군본부 전쟁수행 요구 역량 담당 부장은 지난해 괌에 배치된 해군 MQ-4C 트라이튼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이 무인기와 연결된 체계들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삼가하겠다면서 다만 트라이튼과의 연결성이 보다 정확한 인식 능력을 개선시켰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트라이튼 무인기는 인도태평양 정부에서 매우 큰 가치를 입증했다며 향후 관련 후속 기종들을 양산해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브루스맨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에 해군의 유무인 혼성함대 편성은 주로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쟁 교리에 맞선 대응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무인기 등 비대칭 분야에서 상당한 역량을 키우고 있어 한반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전략적 편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드넓은 태평양의 전장 환경을 고려할 때 향후 무인 전철기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며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 서부 한인사회가 북한 청소년들에게 자전거를 보내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일 미 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북한 청소년에게 자전거 보내기 운동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한국 정부의 박경재 LA 총영사는 이번 모금 운동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청소년들에게 자전거를 보내고자 하는 의지 자체만으로도 저는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의 인도적 지원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의미에서는 동포회를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하는 힘찬 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기구인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민간 외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아주 멋진 자전거, 날렵한 자전거보다는 짐도 좀 실을 수 있고 사람도 탈 수 있고 또는 실용성 있는 자전거를 보내시면 훨씬 더 보내시는 자전거 보내기 운동의 그 의미가 살아나고 좋은 효과로 연결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민간 교류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이고 민주평통의 오득재 회장은 100대로 기획했던 운동이 3,000대가 됐다며 이 운동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강조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 한 100대 정도만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더 많이 해야겠고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점점 더 제가 하는 일, 이 하는 일이 너무너무 감동 있고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청소년에게 자전거 보내기 운동은 민주평통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이고 지부가 주관하는 민간 교류 프로젝트입니다. 2017년 9월부터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이 금지되고 미북 간 외교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오득재 회장이 직접 기획한 운동입니다. 미래의 한반도의 꿈나무가 될 북한 청소년들에게 한인들의 정성어린 사랑과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취지의 이 운동은 미주 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오 회장은 VOA에 자신의 어릴 적 추억을 생각하며 북한 청소년들이 고르지 않은 길을 편하게 달릴 수 있게 해주고 싶어 자전거를 보낼 결심을 했다고 말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자전거를 좀 타봤었는데 어렸을 때 그때 그 동네에 자전거가 한 두 대, 한 대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가 굉장히 귀하고 굉장히 그 잘 관리하고 닦고 그렇게 하면서 이걸 아끼는 그런 마음들이 북한 청소년들한테도 우리가 보내면은 그런 마음들에 의해서 어떤 통일의 요문이 담은 그런 것들로 발전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듣기에 북한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 남한에 생각하는 자동차처럼 북한에서는 자전거가 굉장히 귀하고 그 통근 수단이라고 또 들었고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좋은 품목이라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통수단이나 생계수단으로 사용될 자전거 한 대의 구매와 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100달러로 잡았는데 3,000대를 목표로 30만 달러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모금 기한은 오는 8월 31일인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풀리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상징적인 의미로 풀이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는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금속류의 북한 내 이전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전거 회사와 협의차 현재 한국을 방문 중인 오 회장은 대북 제재가 풀리는 등 여건이 마련되면 자전거 3,000대를 도라산 출입 사무소를 통해 전달하거나 중국에서 한국산 자전거를 조립해 육로로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시작 단계로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의지를 전달했고 지금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오 회장은 이번 운동에 대해 북한 청소년에게 자전거가 전달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통일의 당위성이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합쳐지면은 시너지 효과가 크다.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항상 전쟁 공포 속에서 지금 우리 남북한이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려면 결국은 평화를 통한 통일만이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고
한반도 통일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주변국들에 의존할 문제가 아닌 한국인이 직접 풀어야 할 문제라며 이를 위해 민간 교류 차원에서 큰 의미를 뒀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오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오 회장은 평통회장 임기가 끝나도 운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통일 3000이라는 비영리 민간재단을 설립했다며 빈곤국과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했고 북한 청소년이 첫 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 기한을 둔 북한 청소년 자전거 보내기 운동이 향후 여건 조성이 안 될 경우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지원금으로 사용된다고 이 운동의 정관을 소개했습니다. 오득재 회장은 현재까지 이 운동의 최고 금액 기부자입니다. 발대식 당일 목표인 3,000대 중 800대 비용이 마련됐는데 500대를 구입할 수 있는 액수인 5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좀 통일에 대한 안목과 정확히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통일에 접근할 수 있는가 등을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좀 공부를 했던 그런 좋은 기회가 19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탈피해서 좀 뭔가 새 바람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통일의 인구의 저변 확대를 하고 이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통일 EQ를 통일 지수를 좀 더 올려보자. 그런 거에서 통일 바람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고 또 주류 사회에서도 저희 남북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일을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해보자. 주류 사회에다가.
수년 전 평통자문위원회 시작했을 때와 달리 인식의 변화를 경험하며 19기 회장으로서 한반도 통일 문제 교육과 인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인 수필가로 활동하는 임진아 씨도 기부자 중 한 명으로 평통자문위원이 된 후 배운 것이 많아 이번 운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 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뭐 어쨌든 우리는 그냥 갈라져 있다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였죠. Already happen 한 거. 액셉팅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평통에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이제 그 북한의 사정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또 듣게 되고 이러니까는 아, 그게 아니구나.
만 달러를 기부한 임 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면 여행 경비로 썼을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진아 씨는 자신이 보낸 자전거를 타고 달릴 북한의 청소년들을 떠올린다면서 100명의 북한 청소년들에게 보내는 자신의 메시지로 생각해 주길 바랬습니다.
아, 진짜 좋죠. 보고 싶다. 너희들 정말 보고 싶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는 니네들 자전거 타는 거 한번 정말 보고 싶다.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보고 싶어요. 즐겁게 타는 모습 보고 싶어요.
오득주 회장은 작은 정성이 가져올 변화는 클 것이고 이 변화에 한인사회가 동참하기를 희망한다며 자전거를 탈 아이들에게 일일이 손편지를 쓰듯 한인들의 정성어린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마음이 잘 전달될까 하는 그런 것들과 청소년이 페달을 밟으면서 이 통일의 씨앗이 정말 그 전진해 가는 그 날 흩어져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 가슴이 벅차고 정말 이 시대에 이 청소년들이 통일의 주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전달이 잘.
B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 흐리고 새벽부터 내일 밤까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예상 적설량은 5에서 10c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6도, 낮 최고기온 11도 예상됩니다. 남부 아침 최저 6도, 낮 최고 10도, 양덕 아침 3도, 낮 8도, 신해주 아침 4도, 낮 8도, 부성 아침 5도, 낮 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0도, 낮 최고기온 7도, 단계 아침 2도, 낮 9도, 희천 아침 4도, 낮 9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8도, 낮 11도, 개성 아침 7도, 낮 12도, 사리원 아침 7도, 낮 11도, 신계 아침 6도, 낮 1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원산 아침 4도, 낮 8도, 장전 아침 6도, 낮 9도, 평강 아침 3도, 낮 10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함흥 아침 5도, 낮 7도, 장진 아침 영하 4도, 낮 2도, 청진 아침 2도, 낮 5도, 김책 아침 3도, 낮 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해산 아침 0도, 낮 6도, 김영관 아침 영하 2도, 낮 2도, 삼지연 아침 영하 2도, 낮 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오전 0.5에서 1.5m, 오후 1에서 2m로 일겠고 동해북부 먼바다는 오전 1에서 2m, 오후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부 앞바다는 오전 0.5m, 오후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북부 먼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18일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현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양국의 이날 회담에는 미국 측에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중국 측에서는 양제트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참석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신장, 홍콩, 타이완, 대미, 미 동맹들에 대한 경제적 강압 등 중국의 행위에 대한 미국의 깊은 우려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중국의 행위가 국제사회의 안정을 유지해온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양제츠 정치국원은 미국의 쇠퇴하는 민주주의와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 외교와 무역정책 등을 거론하며 반박했습니다. 또 미국은 다른 나라를 압박하기 위해 군사력과 금융지배권을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양국 대표단은 18일 두 차례 만난 데 이어 19일 한 차례 더 회담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들에게 48시간 안에 철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19일 북한의 단교 선언에 대응해 이같이 조처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19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성명에서 미국의 강박에 굴복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특대형 적대 행위를 감행한 말레이시아의 외교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을 선언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또 말레이시아 당국은 무고한 우리 국민을 범죄자로 매도해 그 끝내 미국에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용납 못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단교 조처는 비건설적이며 비우호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 주재 대사관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유럽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19일 블링컨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나토 외무장관과 유럽연합 관계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외무장관들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기후변화, 사이버, 에너지, 기타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만나 전염병과 경제회복, 민주주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결정됐습니다. 한국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와 통화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통화에서 양국이 추구하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전반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미한 간 기후협력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양측 협의 채널도 가동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한 존 케리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특사를 맡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적당한 시기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백악관이 19일 밝혔습니다. 카닌장 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솔직하고 개방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에르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때가 되면 푸틴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WTO가 19일 밝혔습니다. 앞서 오바마 전 행정부는 중국의 철강과 변압비에 부과한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WTO는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의 요구사항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경찰 당국은 지난 16일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동기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찰스 앤튼 애틀랜타시 경찰국 부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로 보느냐는 질문에 수사에서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3월 20일 토요일 V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